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울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삶의 아홉 번째 말씀으로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A Man of Living Fait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할 것이 없노라.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점점 그 믿음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 17절에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faith by itself, if it has no works, is dead.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은 믿음이 있고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점점 퍼져서, 즉 복음이 점점 퍼져서 그 인근과 국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쓴 책이 Born Again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79년 5월 10일자에 두 번째 책을 쓰면서 그 서문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세속적인 나의 삶을 종결지었고, 중생 즉 본어게인이라는 이 거듭난 삶은 내 생애의 시작이 되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모험은 곧 이제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라이프 센텐스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프 센텐스라고 하면은 종신형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사형은 아니지만은 종신토록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라이프 센텐스를 받게 되는데, 이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이프 센텐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은,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앞으로 일평생 통한 재판장에게 평생 종신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형벌이 형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판결이 종신형이다.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라. 그래서 그는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프리즌 미니스트리라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와 같은 살아있는 일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영어의 원문을 보면은 Watergate was an end, born again was a beginning, then the biggest adventure of all is life sentence given by God.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서문 속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히 위대한 꿈을 꾼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I dare to dream great dreams because it is a great God we serve. 살아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살아있을 때 무언가 창조적인 행동을 산출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사도의 제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놓여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서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3주간 만에 얼마나 복음이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으면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바울이 1년 후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 몇 년이 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50년 동안 믿은 분도 계시겠고 혹은 10년 혹은 1년도 못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느냐. 만약에 믿음이 살아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일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뭔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뭔가 놀라운 창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 증거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무가 정말 가치 있는 나무냐 가치 없는 나무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었지만은 3년 동안 와보았는데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아무 열매도 없은즉 이제는 찍어버리겠다고 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데,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여기 세 가지 열매를 맺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즉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믿음의 역사와 그냥 단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NIV 성경이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서는 어떤 번역은 좋지 않은 번역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번역은 그 뜻을 해석을 해서 풀이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NIV 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일을 생산해낸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 translation says,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산해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무언가 생산적인 산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장이 있다고 한다면 공장이 문을 닫은 공장, closed then factory는 a factory, closed factory doesn't produce anything at all. 그렇지만은 공장이 문을 닫은 공장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the factory is operating something they are producing, a merchandise. 살아있는, 움직이는, 운영하는 공장은 무언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을 때는 이 믿음 때문에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고, 여호수아 3장 15절에는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뭔가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400년도 되지 못했습니다. 400년 전에 이 미국 땅은 허허벌판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4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대문화와 문명을 건설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영어에도 번역은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때문에 수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냥 수고라는 말,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어떤 분이 물을 하나 떠다 오셨으면은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충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헬라 말의 수고라는 말은 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코포스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쓰여진 말은 페인이라는 말입니다. 페인. 페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통증. 우리가 아플 때 머리 아프거나 아플 때 뭘 잡수십니까? 타레놀 잡수잖아요. 아플 때 통증이 올 때 약을 잡수시는데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것은 통증이라는 말입니다. 병 때문에 대부분 수술하고 나면은 가장 첫째 고통이 통증입니다. 그렇죠? 통증. 여기에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수고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강한 말, 사랑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페인을 느낄 정도로 일을 하게 되는 것. 더 심한 말은 suffering이라는 말입니다. labor라는 말 대신에 pain 혹은 suffer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은 대부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교해보면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더 고통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아이들을 낳는데 해산의 수고가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교해보면 물론 어떤 분은 아버지가 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어머니가 아이들 통증을 느끼도록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무언가 해내게 되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통증을 느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작품일수록 통증이 강한 겁니다. 위대한 작품일수록 통증이 강한 겁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가보면 과거에 컴퓨터 시스템을 제일 처음으로 만든 그 학교가 무어 엔지니어링 스쿨이라고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걸 보면은 굉장히 큰 이 방 사이즈 정도는 안 되지만은 컴퓨터 사이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을 줄여가지고 적은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놀면서 쉬면서 한 게 아닙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애를 쓰고 고통을 하는 가운데 오늘날 인류의 문명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사람이 영원히 죽고 멸망당할 사람을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유한적인 인생을 무한한 인생으로 바꾸는 이 바꾸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 바꾸는 작업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멸망당할 인간을 영생하게 하는 그 작업을 위해서는 여기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쓰기는 수고라기보다 사랑의 고통, 사랑을 위한 통증,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희생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뜯어놓고 보면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아내가 노력을 했거나 부모님이 희생을 했거나 누군가가 그 사람 뒤에서 참 피눈물 나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쓰시면서 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postle Paul is saying that the In my body I have a scar of Jesus Christ.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통을 벗으면은 여러분들이 다 놀라겠지만은 저는 옷을 벗어봐야 여기 흠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옷을 벗겨보면 그 등어리에 모두가 다 흠 자국입니다. 매를 맞은 자국입니다. 볼로 맞은 자국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 39대를 때리는 매를 다섯 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돌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몸을 벗겨놓으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물론 이 중에는 전쟁하다가 몸을 다치신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희생과 고통 그 몸에 다 몸마다 자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적은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으로 태평양을 건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이 모든 통로를 생각해 보면 그게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통증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고통,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아있는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의 다른 특성은 뭐냐?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 특성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성령님,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란 그 성령님이 그 속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술 먹는 것과 비유를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과 정반대지요. 그 열매는 정반대지만은 동일한 원리는 뭐냐면 둘 다 다 보통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술 먹으면 이상한 일을 하게 되고 보통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들어가고 술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작용, 변화되는 것은 동일한 원리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때는 얌전하던 사람이 남 앞에 가서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 술 한잔 취해가지고서는 가서 용감하게 아주 사람 앞에 가서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다 술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일을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왜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게 하는가? 성령님이 오시면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영어에 보면은 Because our gospel came to you not simply with words but also with the power,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deep convicti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은 평범한 사람도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느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던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될 때에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이놈이 참 철이 덜 들어서 저렇게 만난 놀기만 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데 언제 철이 들겠느냐, 철이 들면은 안 그럴 텐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거는 이 아이가 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열심히 말을 잘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 깨달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그 아이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대로만 지나다면 무슨 사람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만 되겠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다고 깨달았을 때부터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언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인간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정말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하늘과 심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4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풀이를 하면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에 아주 완전히 클로즈 된 세계, 외부 사람들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세계, 오늘날도 석기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문명인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개화되고 학교가 생기고 할 때 발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좋은 사람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힘있게 하느냐, 거기에 딸린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얼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도 컴퓨터를 쓰려고 인터넷을 걸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번호를 걸어가지고 그걸 하면은 연결 지워주거든요. 연결 지워주면은 그 인터넷 회사에 있는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오는 거 아닙니까? 연결 안 되면 하나도 없습니다. 연결이 되면은 그 정보가 수천 가지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당장 한국 서울에 되어지는 신문을 당장 여기서도 신문 종이를 안 봐도 연결만 지우면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컴퓨터 인터넷이 없어도 다이얼을 돌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우리가 교제하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작동시키는 놀라운 방편이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참,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보다. 하나님과 좀 자주 연결 지우고 하나님과 좀 자주 연락하면은 참 훌륭하게 될 텐데 내가 바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은 살아있는 믿음이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목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몇 가지로 간추려서 보면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주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인데,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